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이 아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열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먼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듯 말을 하고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집 지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집에서 집 짓는 걸 봤습니다. 부산의 동명목재라는 잊어버리도 안 해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동명목재에서 이 자재 목재를 다 싣고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집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주추를 놓을 땅을 깊이 파는 것 그 작업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은 말로 짓는 거 아니거든요. 집은 말로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목수가 많으면 하도 목수들이 많이 많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흔히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또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몸으로 정말 이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반석 위에다가 바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입술로 시인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옛 속성을 자극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면 너 손해본다. 너는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그리하고 살 수 있나, 사람이? 꼭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시해야 합니다.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미루면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입장과 사정을 자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을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은 너무 쉽잖아요. 시험이 걱정이 안 돼.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오늘 끝나는데 이 짧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답을 마지막에 내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쉽다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답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고 오답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자기 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고 있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는 두 바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바보가 살아요. 첫 번째 바보는 1번 바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바보처럼 믿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 사람들은 참 융통성도 없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 바보죠. 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바보예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으로 바보가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꿉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무언가 굉장히 유익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보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바보가 항상 공존해요. 바보 2번은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 이스라엘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항상 자기 고집대로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바보예요. 부담스러운 일, 그냥 이걸 말라게 보면 범패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대충대충 해도 되지. 형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바보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는데. 우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자꾸만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바보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 1번. 바보 1번은 뭡니까?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반드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7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중간문이 하나 있어요. 중간문. 여러분 중간문이 하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을 주장하는 이 중간문입니다. 이 중간문은 우리에게 없어요. 중간문은.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연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형편대로 삽니다. 왜? 어이, 죽어서 연옥에 가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은 천국으로 쏙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종교주의,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항상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가끔 다윗은 넓은 문을 통과하려다가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즉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은 그는 항상 넓은 문 택하여 가다가 엎드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킨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넓은 문을 택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체포되고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한 위로가 아마 바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라 믿고 견디며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일단은 수용하고 기다리며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결론을 알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을 알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그 중에 보면은 버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 당연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사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버틸 때에, 믿고 기다릴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고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리하게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위험해요. 가급적 말을 줄여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 말을 줄이고 몸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안전합니다.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몸의 위치가 영혼의 위치인 것입니다. 아우, 나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백만 번 마음으로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입니까?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따라가야 돼요. 집을 지을 때 말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 지을 때 말은 필요 없어요. 주처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흙을 깊이 파야 합니다. 이 수고와 땀 흘림과 또 시간이 투자되고 피곤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말로 팝니까?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땅은 말로 팝니다. 예. 땅은 파주라. 땅은 파주라. 그냥 파집니까? 아니에요.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을 계속해서 파서 기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꾸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로만 해서 뭔가를 자꾸 때우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닥쳐오는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은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듯이 몸을 사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만일에 집을 지으면은 계속되는 비, 폭풍, 비바람이 닥칠 때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폭풍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폭풍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표 강력한 그 본드는 특징이 뭐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아이고 내가 힘없고 내가 약하면 그냥 예수님 손 놔버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내가 손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내 손을 더 굳건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 빠져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는 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이후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요, 8장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믿음에 대해서, 백부장의 하인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결코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아무리 폭풍이 닥쳐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다섯 가지 임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된 존재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 너희는 점점 빛이 되어라. 소금이 점점 되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 나 지혜롭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혜가 모자랐어요. 자꾸만 지혜가 모자란다 하면은 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데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두 다 유리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을 내리면서 딱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반석, 모래 위 이걸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한 것이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축소판이에요. 딱 요약이에요. 그 28장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딱 두 절로 그냥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 요약이 뭐냐? 산상수훈의 결론은 신명기 28장의 축소판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아시죠? 그걸 흔히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저주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요. 저주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어, 사실은. 거기 보면요. 내가 말씀을 한 대로 그대로 따르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모든 복이 다 임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에게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다 결과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망한다.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 7장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산상수훈 이 마지막 결론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뭐 집은 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론에 동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리 말하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삶의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세울 수 있을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우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반석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딱 깨달으면 됩니다. 그냥 하면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일하기 전에, 반석 위에 세우기 전에 기도의 방향을 잘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매일, 매주, 매월 기본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주세요 하지 말고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 바꿔야 돼요. 기도할 때 자꾸만 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지경 여기에서 저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도록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하면요, 어려운 중에, 역경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딱 그냥 말씀대로 딱 내가 살아낼 거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못 살아냅니다. 못 살아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만들어주세요 해야 됩니다. 만들어주세요.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주님의 제자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거룩과 성결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 만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 체면이 없고 염체가 없어서 달라는 기도를 많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중원부원 하다가 그냥 그만 둬버리고 이랬어요, 사실. 근데 기도를 훈련시켜주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분이 뭐라냐면은, 이제부터 주라는 소리 하지 말라.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환경과 어려운 시련 역경에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아,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것이 장애물입니다. 주님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게 해결되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끊고 자르는 것도 자를 수 있고 습관과 기질도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구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 이것은 입으로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고 내 이기적인 속성의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이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초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 건물.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는 거, 한몸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의 모임입니다. 협력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존중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모임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못 지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이 어려움 지나가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성령으로 그때부터 환경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고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나는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현실은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게 유익된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딱 내리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세요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만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비장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놓아둡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 후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입장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사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작정하시는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산상순 이 짧은 예수님의 설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결론을 알고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알려주고 항상 문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이 되어져서 염려 걱정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